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4절까지 읽고 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참 어려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인정하기 싫고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무언가를 지금 추구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해버렸고 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그거 좋은 거라고 얘기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이 나의 진심과 만나기가 싫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경험도 많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고 전문성도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열정이 있느냐고 그렇게 진지하게 묻는다면 얼버무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고 하루가 소중하고 그리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했던 야고보 교회의 교우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었죠. 또 3장 본문에 지난주일에 보셨듯이 자기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도도 우리는 열심히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그냥 보지 않고 맞아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당신들은 지혜 있어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할 정도로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아주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교우들의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피로도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그 조목조목 들춰내면서 논쟁하려고 하거나 또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권면의 말씀이 있다라든지 또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판단이 없다 이것이죠. 그런 정죄함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이 깊이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따끔하고 그리고 좀 무한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무언가 따뜻한 겉면과 격려가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우리가 자라면서 양육을 받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너는 이러했지 저러했지 그리고 다 조목조목 들춰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있었죠.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목조목 들춰내는 저를 지적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 너 이래선 안 되지, 너 이렇게 하면 사람 구실 못하지, 너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이러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일 때는 더더욱이 저를 가리고 싶고 그리고 방어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내 편이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망가져도 저분은 나의 편을 들 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 부모님이든지 또는 선생님이든지 그분에게 호감이 가고 끌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인 것 같았는데 그분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기가 시작되고 또 중간으로 가고 또 말로 이렇게 치다듬으면서 그 선생님이 좋아지는 경우 많이 경험하시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조목조목 들춰내는 이러한 그 말씀의 성격은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비하심에 근거한 정죄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깊이 비추어서 드러내는 그런 거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나를 보려고 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거울을 보시죠? 근데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나를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거나 묵상할 때에도 그것 자체로서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지식의 어떤 한 측면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는 거울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면 그러면은 그 말씀에 진짜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비춰지면 내 속에 있었던 감추었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교우들을 향해서 정말 어떠한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진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면 자기 자신을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기저에 깔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 공동체 교우들의 그 영적인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예배도 그러하고요, 기도 또는 뭐 묵상, 뭐 여러 가지 봉사, 섬김 이러한 것들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성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밝히기에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진정으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방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활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들을 때 그 교우들은 뭐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좀 너무 까다롭게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치지 않고 영적 진단을 내리죠.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과 싸움은 각자의 내면 속에 정욕 때문이다. 여기서 자랑과 싸움이라는 것은 막 거칠고 막 말싸움을 하고 뭐 육체적으로 싸우고 이런 싸움 아니죠. 텐션이 있고 서로 눈치 보고 내 이득을 더 챙기기 위한 것,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씨름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뭐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대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세상과 벗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어지는 것. 근데 자기 자신들은 그런 상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쾌락을 추구한다, 정욕을 추구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그 모습을 삼척 동자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지는 않죠. 은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동조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색깔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털어놓고 그리고 즐기죠. 그죠? 뭐 그것에 대한 대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다 알릴 수는 없고 은밀하게 해야 하고 끼리끼리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생활은 굉장히 텐션이 많이 생기는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겉과 속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갈등은 자기에게만 머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욕도 나랑 아무리 가까워도 그것은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정욕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뭐 얼핏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표현했는데 이건 또 일반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그럼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욕은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중독,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벼운 중독도 많습니다. 뭐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또 게임 중독, 또 혐오 중독, 뭐 중독에 뭐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중독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언제 중독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냐 하면 자기의 삶에 피해가 되고 자기의 삶을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 중독도 분명히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관계도 너무 지나치게 관계에 집착하면 관계 중독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 쾌락 추구, 이 중독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악심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라도 정욕의 그 나쁜 영향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정당하게 하고 자기가 옳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으로 아주 피곤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싫더라도 진실을 만나는 것과 정말 나는 진실을 만날 필요가 없어 이게 그냥 나의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정욕이 채워져서 만족할 때가 아 내가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정욕이 채워지는 만족을 얻을 때가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진실과는 만나기가 더더욱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진단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은 정욕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구함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욕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이 말은 이렇게 정욕을 목적으로 하니까 내가 기도가 안 드려진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도대체 뭐 어디까지 이 나의 욕심을 없애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반대 국면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기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도와 소원이 있지 않고 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으로서 내게는 정말 절실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고백과 인정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욕으로 드려지고 있는 기도가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교우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들 기도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좀 어리둥절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기도의 행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영적인 지도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정욕을 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아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이것도 뭐 내 기도에 응답으로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구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는 무용합니다.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이런 기도 말고 조금 더 정말 진실한 기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무언가 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통하는 기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을 막연히나마 느끼면서도 자기의 그 기도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당신의 기도는 지금 기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역으로 희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죠? 하고 물어보고 그 바른 기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기도는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항상 나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또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더 친근감이 더 생기기를 원하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느낌으로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내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좀 풍족하게 해주시고 괜찮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도 들려집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빠져 있으면은 그 기도는 정욕의 기도로 금방 전락돼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기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법을 배우고 싶고 그것이 절실하다는 그런 내 고백이 묻어져 있는 바로 그런 기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숨막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질식 상태에서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이것이 바른 기도이죠. 그런데 이런 바른 기도가 드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필요가 느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법이 내 인생의 지고한 법이 될, 뭐 그건 좋은데, 좋긴 한데 그렇게 지고한 법이 될 뭐 필요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도덕성에 또 자기가 인정받는 어떤 행위나 어떤 자기의 스타일 그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내면으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원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포인트는 그 교우들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지만 도덕적 반법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도덕적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근데 반법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에 대해서 그것이 내 최고의 자리,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저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의도 잘 지키고 넘어야 할 관계선도 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을 행하는 것을 저항한다. 저항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반법주의입니다. 2장에서도 이들은 이웃사랑도 자기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해서 대우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결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도를 행하는 것, 겸손과 온유와 또 인내와 희생이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행하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차별했던 것이죠. 반법주의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내면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나 최고의 사랑의 도까지는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서 내적인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안에 실제 결함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자기 도덕성에 지금 가리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다고는 하면서도 자기 죄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영적 기류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잘못된 영적 지도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표면적으로 지어지는 죄가 있고요, 내면으로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잘못, 표면적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죄예요. 매너가 뭐 아주 뭐 더티하다라든지 말투가 아주 거칠다라든지 사람 상처 주는 말, 그 다음에 또 뭐 저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뭐 쫓아다닌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저 사람은 저런 걸 저렇게 추구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준법 정신 없는 거, 그죠? 운전하면서 휙 쓰레기 그냥 버리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잘못이죠.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잘못이 우리의 내적인 죄입니다. 내적인 잘못입니다. 사람이 내적인 잘못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진짜 사랑 받을 필요 별로 없다. 그런 사랑 동경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내 관심 밖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 그 내면의 나의 상태가 치명적인 나의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좀 깊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헤아리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공동체 교우들이 대부분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유대교에서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는 것이 핵심에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율법의 의도를 떠나서 빠질 수 있는 잘못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와 또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기준에 입각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준수해 보이면은 그럼 그것은 일단 통과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핵심에 두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 지켰느냐 할 때 안식일을 지켰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거기에 수백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다 잘 지켰으면은 아, 그 사람은 통과해요. 외형적으로 지키지 못했으면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제사에 드릴 제물의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 기준을 통과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는 겉으로 보기에 불량해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아주 맹점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 종교적인 그 행위와 종교적인 드림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난 됐어. 이게 뭡니까? 자기의죠. 나 됐어. 나 이거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죠. 일단 통과됐으면은 휴 하고 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또 힘들게 자기의 내적인 자원을 또 에너지를 막 써가면서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의 지금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고 알려고 하지 않죠. 결국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만족스럽게 하면서도 자기의의 정신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비신자들의 높은 도덕성에 이르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보면은 도덕성이 아주 높은 믿지 않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보면 인간성도 좋아 보이고 참 좋잖아요.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와 더 맞네. 나랑 더 잘 맞네. 통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도덕성에 머물고 있는 피상성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또 한 가지 폐단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의가 있으면요. 정말 내 주변에서 절실하게 예수님 사랑에 붙들리기 원하고 그 사랑 배워보려고 한가님을 쓰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그냥 종교적이네. 종교적이네.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려. 저런 사람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이런 말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진짜 기쁨은 어떻게 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기초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뭐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또는 밖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하는 또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무한히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그때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직접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는 많이 받아야 한다, 많이 누려야 한다,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5절에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마 이 말씀은 성경에 지금 야고보서에만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말씀 같아요. 아주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사본에, 그때는 존재했죠. 그때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사본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주님이 우리를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기까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달이 나시는 거죠. 그 정도로까지 사랑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거기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평생 동안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참으로 사랑해주면 내가 저 사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참사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배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행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교우들과 같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사랑의 이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아, 저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사랑해줘도 돼. 아, 저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사랑해줘도 돼. 이렇게 자기들이 자꾸 그 기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입니다. 참 사랑은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만 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절감하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와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무 데서도 못 잡을 확률이 많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니까, 사랑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창조의 조화가 아름답게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랑이죠. 창조적인 사랑. 또 분리와 단절과 소외가 범람하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도 구속의 화목을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 그것이 성경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시죠? 태권도 노랑띠인 사람에게서는 노랑띠 수준 이상을 배울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우려면 그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갈 때, 그때 창조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구속의 화목의 하나됨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런 축복들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 축복들은 다 공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 질러간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의 기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그 붙들리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시고 그리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데 이상하네요. 이분들은 이래요. 이 형제자매들은 이래요. 남들이 잘못하는 거 압니다. 남들이 잘못하는 거 눈에 띄고 왜 모르겠습니까? 남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가 아직도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더 깊은 사랑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의 대들보입니다. 각자가 우리 자신의 눈에서 대들보를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발견하신 적이 없으면 아직도 대들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 눈에 대들보가 정말 문제가 된다. 이게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 이렇게 절박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할 때 남의 눈에 티는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눈에 대들보를 치워야 하는 것이죠. 대들보가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나의 알량한 도덕성에 가리워져서 대들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애써서 배우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대들보를 더 치워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치워질 때 나의 진실한 모습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구하여도 받지 못할 정욕의 기도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소위 도덕성과 경건의 피상을 넘어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과 나의 경건을 넘어서서 밝게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가 이토록 아직은 부족하고 누추하지만 나의 진실 속에 날마다 열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는 과연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 자신이 먼저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런 우리 정말 절실한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아도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가리워진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형제자매들을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눈에 대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종교성이나 또는 도덕성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사람됨을 판단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누추한 내면의 세계 속에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하고 그렇지만 또 내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려고 애쓰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영적인 축복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